첫 메인 주제. 자, 환율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느끼는 부담은 어떻게 됐을까?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자, 가계금융복지조사. 그게 뭐냐? 어떤 건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이런 거 발표하는 겁니다. 가구의 평균 소득, 가구의 평균 자산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화낼 주제예요. 아마 화를 내실 겁니다. 왜 화를 내시지도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소득이 7,427만 원을 찍었어요. 갑자기 화가 나시죠? 작년에 비해서 재산 소득이 무려 9.8%, 10%가 상승했고요. 공적 이전 소득이라는 것도 7.6%가 올랐습니다. 재산 소득이라는 거는 보통 임대 이자 소득인데, 요거 주식 같은 거 사거나, 또 집을 갖고 있으면은 배당받거나, 아니면 이자 받는 거. 임대 받는 거. 주식을 많이 하셔서 배당 소득이 올랐나? 면역대 약간 들고. 근데 이거 올해 초까지입니다. 거의 10%가 올랐어요. 공적 이전 소득은 뭐냐? 이거는 법령에 따라 받는 연금. 뭐 국민연금. 아니면 실업급여. 자, 이런 것도 역시 7.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구의 평균 소득이 7,400이 됐다는 건데요. 자, 그럼 가구의 평균 자산은 얼마냐? 5.6억입니다. 갑자기 또 화가 나시죠?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은 5.6억이고,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 7천만 원입니다. 부채가 그러니까 대충 한 1억 좀안 되는 거죠.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전년 대비 순자산이 2,250만 원 상승했습니다. 플러스 5%. 제가 어디 가서 그래서 이 경제 얘기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재산 전체가 1년에 5에서 7%는 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그렇게 늘어. 내 주식계좌 5% 는게 문제가 아니라 내 전체 자산이 평균적으로 5% 늘어야 됩니다. 연말에 계산을 했을 때. 자,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왜냐? 이 빨간색 지문을 보고 화가 나죠. 이제 다들 5억 정도는 있으시죠? 라고 썼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적인 거예요. 4억 7천이니까.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거 뭔, 개떡 같은 저놈의 유튜버를 당장 쳐라! 라고 하는 목소리가 절로 들리는데,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가구별 순자산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균이 대충 한 4.7억 5억 나오니까, 자산이. 근데 당연히, 자산별 가구 분포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안 나오죠. 이렇게 당연히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현실의 순자산별 가구 분포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화를 많이 내시죠. 이렇게 나와요. 왼쪽이 1억 미만입니다. 마이너스까지 다 합친 거예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순자산 1억 미만이고 대략 한30%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1억에서 2억 구간이에요. 여기가 15% 정도 돼요. 한마디로 2억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5%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자산 한 5억 있으시죠? 그러면은 돌로 쳐야죠. 야, 씨, 니가 지금 뚫린 입이라고 그게 말이라고 유튜버가 그런 말을 하면 넌 내일 뉴스에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물의를 일으키고 싶냐? 뭐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평균 5억이라 그랬지만 2억 미만이 절반이에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10억 이상은 왜 이렇게 많냐?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냐면 10억 이상, 뭐 20억 이상, 30억 이상, 50억 이상, 이걸 다 합치니까, 요렇게 이제 올라가게 보이는 거고요. 그러면, 평균 순자산 아까 대충 5억이라 그랬잖아요? 4억 7천이지만, 대충 5억이라 잡고, 평균 순자산 5억 원에 미달하는 가구가 전체의 몇 퍼센트냐? 5억 미만으로 끊으면 72%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값에 미달하는 가구가 전체 72%예요. 4분의 3. 넘는 가구가 대충 한 2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못 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는 말을 자꾸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평균 말고, 평균 알겠어요. 여기가 무거우니까 평균이 이쪽으로 갔잖아. 중위값은 얼마냐? 100등 중에 50등. 여긴 머리가 무거우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서 무게가 5억이나 돼 보이잖아. 중위값. 중위값은 2억 4천입니다. 좀 현실적이죠? 그 중위값이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아까 평균은 무게중심 같은 곳이죠? 10억 이상이 많다 보니까 5억 가까이 나왔지만 4억 7천. 중위값은 한 2억 4천 정도 돼요. 물론 그래도 화가 날수 있어요. 3명에 1명은 그래도 화가 나. 왜냐면은 최빈값이라고 불리는 1억 미만은 무려 30%거든요. 1억 미만인데 중위값이 2억 4천이요? 그럼 화가 난단 말이에요. 최빈값은 1억이에요. 1억 미만. 몇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빈값, 평균값, 중위값이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아시겠죠? 평균은 4.7억, 중위값은 50등은 2.4억, 하지만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1억 미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자산으로 보여드렸지만, 소득도 마찬가지로 평균 소득이 7,427만 원을 찍혔죠? 화가 나잖아요. 물론 이 가구기 때문에 한 개인이 아니라 가구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중위소득은 얼마냐? 그건 5,800입니다. 여기가 평균이고 중위는 5,800이에요. 중위로도 화가 나는데 아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최빈값은 이쪽. 2,000, 3,000 사이가 최빈값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구간. 거기는 이제 2,000에서 3,000 구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데 50등이라고 하면은 대충 5,800이고 평균이라고 하면은 7,400 정도가 나오는 거죠. 물론 커뮤니티 평균은 한 1억. 아 그거는 예외입니다. 커뮤니티 자산 평균은 10억. 그리고 아마 소득 평균은 제 생각에 1억 3천 정도가 커뮤니티 평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서 보면 놀랍더라고요. 놀라운데 돈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 아마 1억에서 1억 3천 정도가 여러분들이 화를 내시는 커뮤니티 글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 자산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10억 이상으로 자산이 늘어난 사람이 작년에 많았고요. 1억 미만으로 떨어진 사람들도 꽤 됐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가운데는 다 줄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아니 이상하다. 2억, 3억, 4억, 5억, 6억, 7억, 8억, 9억은 다 줄고 아니면 뒤로 갔다는 거잖아요. 이게 현대사회의 본질인가?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꾸 투자라는 걸 하잖아요. 이거 뭡니까? 베팅을 한단 말이야. 베팅을. 특히 요즘에 코인 같은 거 베팅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이야 뭐 어쨌건 뭐 제로섬은 아니라 그래도 우리 제로섬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많이 해요.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게 현대사회의 본질인가? 가운데가 이렇게 홀랭 다 줄 수가 있나? 다행인 거는 10억 이상으로 들어간 분들이 꽤 돼요. 물론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다 합치니까 이게 커 보이는 거긴 한데 하여튼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순 자산 10분위별, 10분위가 가장 부유한 쪽이 10분위죠. 보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46% 정도 보유합니다. 역대로 치면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해요. 하위 50%는 여기 아래에 전체 자산의 9% 정도를 보유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 정도 모습을 보여요. 우리나라라고 특별히 더 뭐가 된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가 더 커지고 여기가 더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나라에서 마찬가지로. 그 예전에 많이 보여드렸지만 지니 계수라고 얘기하는 소득의 불평도를 나타내는 계수가 있죠.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고요.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불평등해진 겁니다. 놀랍게도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니계수가 내려와요. 임금으로는 소득으로는 비교적 평등값에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금 같은 것도 다 이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계속적으로 사회의 복지가 늘어나면서 이 지니계수가 줍니다. 아래를 계속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좋은 거죠. 다만 혹시 말씀드렸지만 그건 소득이고요. 소득으로 보면 안 되죠. 소득으로 보고 이게 줄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 자산으로 나타낸 지니 계수는 올라갈수록 불평등한 건데요. 2012년부터 이걸 통계 작성을 했는데 통계 작성 이래 지금이 가장 높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소득 지니 계수로만 판단하면 안 돼요. 저건 이제 이전 소득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뭐 세금을 내고 그걸로 이제 복지 주고 하는 거 예를 들면은 연금 같은 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현금 쿠폰 같은 게 많이 생기면은 저 지니 계수가 아래가 올라가면서 줄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자산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본 자료는 2025년 3월 기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엄청났거든요. 올해 주식시장 상승률은 코스피가 70%예요. 이게 안 들어갔어. 내년에는 과연 어떤 수치일까? 올해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가 아니에요. 12월 1일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야 내년에 이 값을 만약에 내년 말에 다시 한번 보면 그때 슈컬드로 다시 한번 하겠지만 과연 어떤 값이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특히 주식시장 상승률이 70%를 찍은 역대 몇 안 되는 해인데 내년에 저 값들이 어떻게 찍힐까? 아 지금도 양쪽이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섰잖아요. 이쪽이 올라가고 비중이 이쪽이 올라갔는데 내년에는 라는 걱정이 절로 들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값은 부동산 유지의 상승입니다. 왜냐하면 3월까지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이 안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39세 이하 20대나 30대의 자산 보유액은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유지 상승이니까. 부동산들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 40, 50, 60, 70 주에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시죠. 이쪽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여긴 7%씩 올랐죠. 7%, 3%.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서 30대도 많이 오를 수 있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더 많이 오르나? 이것도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이런 게 내년에 아마 주의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최근 5년간 환율이 약 30%가 올랐죠. 뭐 이유는 차치하고 1100원에서 1470원으로 올랐습니다. 거의 5년에 걸쳐서 올랐어요. 이게 과연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잘 생각해보면 당연히 물가가 좀 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요즘 대세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고요. 환율이나 생활물가 관세 같은 게 있죠. 당연히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자산 가격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이제 그런 시대죠. 하여튼 다 오르는 시대예요.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 금 가격, 점심 가격, 전기 가격, 몬 가격 다 올랐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답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요. 제 생각하는 답은. 일단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 물가 얘기 먼저 드리면 11월 소비자 물가는 2.4% 올랐습니다. 어유, 양호하죠? 양호해. 우리 목표가 2%예요. 2%만 낮으면 저물가야. 그러니까 갱신이 저물가를 벗어난 적절한 물가가 올랐습니다. 물론 생활 물가는 2.9고요. 신선식품은 4.1이 올랐어요. 그 중에서도 농축산물은 5.6%가 올랐습니다. 농산물은 5.4%가 올랐고요. 축산물은 5.3%가 올랐고, 수산물은 YOY죠. 6.8%가 올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은 9%를 찍었어요. 작년에 9.8%. 최근 5년간 헤드라인이, 식품 물가 헤드라인이 27%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없으시죠? 근데 숫자가 엄청나게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여기 발표해서 보여드리면 최근 5년간 상승률 탑 1, 가장 많이 올랐다고 평가받는, 물론 이거는 이제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너를 뜁니다. 너를 떠서 그렇긴 한데, 가장 많이 올랐다고 평가받는 탑 1을 찍은 식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귤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시적일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상품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아래 변동이 크기 때문에 물량이 좀 적으면 바로 오르죠. 물량이 풀리면 바로 떨어지고, 이런 건 이렇게 수십 퍼센트 움직이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건 현재 귤이 100% 올랐어요. 사과 60%, 수박 50%, 토마토 40%, 포도 27%입니다. 최근 5년간. 감이 없는데요? 저런 걸 안 먹어서. 아, 부추는 89%고요. 소금은 76%입니다. 식용유는 60%고요. 공식값이죠. 참기름 51%, 김 55%, 시금치 47%, 오이 46%. 5년간입니다. 5년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란 44%, 식용유 60%, 여기 있네요. 국수 54%, 빵 38.7%, 커피 43.5%, 고등어 오징어는 한 30% 올랐고요. 수입새우가 최근에 미쳤는데 40% 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내년에 엄청나게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큰일 났다. 내년에. 그게 뭐냐?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제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고등어를 많이 잡아서 그래도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국제해양개발위원회가 2026년 고등어 어획량을 17만 4,357톤으로 제한했습니다. 이게 어떤 값이냐면 올해 대비 내년에 70% 물량을 적게 잡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70% 찍은 물량이에요. 말도 안 되죠? 3분의 1로 줄인 거예요. 3분의 1. 거의 50만 톤 가까웠던 걸 17만 톤 줄인 겁니다. 역사상 가장 낮은 쿼터예요. 진짜 이렇게 잡으면 사실상 우리가 노르웨이 고등어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건너갈 수 있어. 3분의 1이니까 어획량이. 이거 왜 그러냐? 국제해양개발위원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얘들이 많이 잡는 저쪽 대서양 쪽에 고등어 자원량이 대폭 감소했다. 너무 심각하다. 지금은 고등어 자원량 추세를 반전시키는 게 필요해. 안 잡는 게 필요해. 얘들이 알 낳고 새끼 낳고 해서 더 이 군체가 커지기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마이너스 70%랑 잡지 말라는 말이죠. 3분의 1만 잡아라. 아니면은 굉장히 심각한 이 뭐 멸종까지 아니겠지만 어족 감소에 시달릴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어획량을 크게 줄여야 된다는 건데, 뜻은 알겠는데 마이너스 70%를 잡는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노르웨이 고등어는 이거 힘들 것 같아요. 고등어 쇼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고등어 가격에 쇼크가 올 거다. 우리나라 그나마 좀 잡으니까 다행인데, 물론 당사국 노르웨이는 지금 크게 반발 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어업 산업의 극적인 감소를 의미한다. 어부들은 어떡하라고. 여기 어부 얼마나 많은데. 협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노르웨이 고등어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뭐 걱정이 크냐? 제가 서브 채널 사이버 보부상이라는 채널에서 저런 거 싸게 뜨다가 팔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 눈높이를 맞추기가 힘들어. 예를 들면 노르웨이 고등어가 올해 만 원이라고 해봐요. 근데 내년에 정말 싸게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17,000원이에요 그러면 저런 저놈을 매우 쳐라. 그게 싸냐? 이 고등어가 만 원이지. 네가 17,000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고등어가 쇼크였어요. 그거는 니 탓이고. 소고기를 엄청 싸게 갖고 왔습니다. 600g에 뭐 5만원밖에 안 해요. 600g에 5만원이 뭐 황금고기냐 이러면서 이럴 수 있죠. 이게 왜냐하면은 가격 상승이 너무 이 크다 보니까 불과 몇 년 전에 우리의 감각과 많이 떨어져 있죠.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이 5년간 식료품 물가 상승률 이거대로 판다 그랬을 때 5년 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숫자를 갖고 팔면은 화를 내, 화를. 아니 근데 그게 싼 거야. 그러니까 오이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비쌌는데 당연히 많이 비싸죠. 46.4%가 공식적으로 올랐는데 그러니까 30%밖에 안 오른 가격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오이가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좀 쉽지 않죠. 이제 물가도 쉽지 않고 실제로 느끼는 이제 피부에 느끼는 이제 물가가 쉽지 않은 건데 헤드라인은 낮다고 하더라도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저렇게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하면 장바구니 물가 상승률은 처분 가능 소득으로 봤을 때 어느 구간에 큰 영향을 미칠까? 뭐 아까 뭐 고등어가 70% 오르고 뭐 소고기가 40% 오르고 뭐 커피가 43% 빵이 38.7%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런 장바구니 물가 상승률은 어느 구간에 큰 영향을 미칠까? 우리나라가 4천만 원 미만 가구가 전체의 41.2%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뭐 최빈값도 얘기했고 최빈값은 2천만 원 미만이 최빈값이에요. 여기는 1억 원 이상을 다 더한 거니까 크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코스피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자산 가격은 올랐죠. 자산 가격 상승은 어느 구간에 큰 영향을 미칠까? 1번 물가 상승은 어느 구간에 영향을 미치고 2번 자산 가격 상승은 어느 구간에 영향을 미칠까? 자산 가격 상승은 좋은 거예요. 물가 상승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어려운 거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얼핏 생각엔 물가가 당연히 오르면 당연히 소득이 좀 작은 분들이 어렵겠죠. 부자라고 밥을 10개 먹는 건 아니잖아요. 돈 좀 있는 분들이야 뭐 과일이 30% 오르건 40% 오르건 별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어쨌건 같은 세기를 먹으니까. 하지만 소득이 낮은 쪽에서는 어렵죠. 굉장히 크게. 최빈값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최빈값, 중간값에서도 어렵고. 자산가격 상승은 당연히 좋은 건데 부유한 쪽이 자산이 더 많을 테니까 부유한 쪽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물가 상승은 아래쪽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 위에는 좋고 아래는 안 좋은 이런 경제현상이 등장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냐. 트럼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내겼을 때 미국 물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뭐 환율도 있고 좀 유가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물가 많이 올랐는데 미국은 어떠냐. 물론 물가는 바이든 탓이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바이든 탓이죠. 2022년 1월 이후에 자 바이든 때부터 트럼프 지금까지 미국의 식품 한 평균 18%가 올랐습니다. 얘네 물가도 별로 안 오르네. 야 우리는 아까 전에 박살났는데 얘네 물론 얘네 달러를 쓰니까 우리는 환율로만 지금 30%가 환율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물론 미국인들도 오른 건 있어요. 공과금 같은 게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요금 뭐 이런 것들 공공서비스 요금 이런 게 많이 올라서 작년에 비해서 평균 12%가 올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AI가 하도 전기를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기료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또 미국은 이런 것도 했죠. 관세를 높이고 소득세,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어떻게 됐건 기조입니다. 근데 관세나 물가 상승은 누구나 느끼죠. 근데 소득세, 법인세는 부유한 사람들만 좀 느끼는 인하해주면 이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더해보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현상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물가가 상승하는 거는 소득으로 기준으로 이제 하위 계층이라고 불리는 1분위, 2분위 쪽에 어려움을 줄 것이고 자산가격의 상승은 저 9분위, 10분위라고 불리는 상위 계층에 어떻게 보면 큰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하위 계층은 물가 상승에 누적된 영향을 받고 동시에 상위 계층은 자산 상승에 누적된 이득을 얻는 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경제 현상입니다. 더구나 물가 상승은 자산가격의 상승을 보통 이끌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하위 계층은 더 어려워지는데 자산 가격이 올라서 상위 계층은 또 도와주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 연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미국 연준 베이지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미국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둔화되는 걸 우려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을 왜 썼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것 때문에 쓴 겁니다. 미국의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도 여전히 최저점이에요. 이게 소비자 신뢰, 소비자 자신감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쓸 수 있냐 보면은 주식시장은 그렇게 뜨거운데 소비자 신뢰지수는 낮아요. 지금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는 뜨겁고 어디는 차갑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보면 저 신뢰지수 중에 저소득층 이 주황색과 까만색은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보이겠지만 이 회색 점들 여기 고소득층입니다. 고소득층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산가격이 오르니까 여긴 좋은 거고 물가가 낮으니까 여긴 눌리는 거죠.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요즘에 소비 같은 경우에 고소득 가구가 미국 소비자 지출을 이끌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수치로도 차이가 많이 나요. 고소득 가구는 소비 지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 저소득 가구는 요즘 잘 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요즘에 다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겁니다. 코로나 때 이 단어가 유행했어요. 슈카월드에서도 했어요. 근데 물가가 오르고 자산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니까 나오는 바로 그 단어가 K자형 성장입니다. 요게 최근에 경제 관련해서는 가장 유명한 단어가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옛날에 얘기했죠? L자 침체가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L자로 계속 침체가 된다. 아니면 U자 상승이 있다. V자 급등이 있다. 요즘은 뭐다? V는 V고 아래는 L입니다. 그래서 K예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V는 V예요. 이거 V잖아. V자 상승. 근데 아래는 L이에요. L. 이게 L이죠, L. 내려가서. 그래서 K자형 성장이라는 말을 해요. 요즘에 성장을 이끄는 거는 대부분 중산층 이상. 고소득 가구들의 소비나 고소득 가구들의 이끄는 거. 자산 가격 이런 게 성장을 많이 이끌고 투자 그런 것들. 반면에 물가 상승에 눌리는 하위계층은 반대로 그걸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양쪽이 벌어지는 K자형 성장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 그려볼 필요도 없죠. 뭐 자산 가격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다. 이건 뭐 사실 그려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연준 이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준이 통화정책하기 너무 어렵다. 왜? 우리는 지금 일종의 이중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다. 어디에 맞춰서 연준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냐. 보면 고소득층이 좋아요. 주가도 좋고 다 좋아. 그럼 긴축을 해야 되는데 아래를 보면 안 좋아. 저소득 가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비자 신뢰지수 내려가고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어. 소비에 대해서 주춤주춤해. 근데 어디 보면 또 어디가 좋아. 이중 경제체제를 갖고 있어서 어디를 중심으로 해야 되냐. 그래서 미국 소비재 주식들을 보면 물론 몇 년째 부진했지만 나스닥에 비하면 부진했지만 올해는 더 안 좋아요. S&P 500 대비해서도 미국 소비재 주식들은 올해 오른 게 없습니다. 몇몇 기업들은 올랐지만 많이 부진해요. 특히 많이 얘기하는 게 홈디포 같은 데를 많이 얘기합니다. 홈디포 이거 집 수리하고 뭐 집 가구 같은 거 들여놓고 뭐 그런 데죠. 미국은 그런 거 좋아하니까 뚝딱뚝딱 하는 거. 여기 보면은 홈디포는 집이 있는 고객들이 보통 많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산층의 바로미터 막 얘기 많이 하는데 올해 17%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냐? 얘들은 이렇게 발표했어요. 고금리와 높은 집가격으로 주택시장 거래가 침체됐다. 소비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고 이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옛날에 나왔던 맥도날드 고가 메뉴를 늘렸습니다. 저가 메뉴 늘렸어요. 중가 메뉴만 없앴어요. K자 경제는 뭐 많이 늘었지만 당연히 양극화 현상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맨날 얘기한 양극화가 더 강해진다는 거죠. 더 비싸고 더 고급으로 만들든지 더 싸고 더 저렴하게 만들든지 3분기에 저소득층 소비자 트래픽이 거의 두 자릿수가 감소했고 고소득층 트래픽은 반대로 두 자릿수가 늘었다. 중가 메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운데 메뉴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 얼마 전에 뜬 게 이겁니다. 이제 AI 다음으로 경제에서 가장 큰 화두가 K자형 성장이 될 수 있다. 기업의 가격 정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산이나 소득에도 아까 보여드렸죠.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회가 올라간 거. 이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 값을 찾아보니까 비슷한데 내년에는 또 과연 어떻게 보일 것인가. 물론 희망이 있는 게 얼마 전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죠. 가격 많이 깎아주는 거. 그 매출을 보면 11월, 12월 연말 연시 시즌 전체에서 올해 미국인들이 1조 달러 이상을 소비할 걸로 전망이 된대요.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쓴다는 거죠. 얘들은. 야, 1조 달러면 얼마 쓰는 거야? 미국인들은 소비의 나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상 최고치. 아직 죽지 않았구만. 미국 소매협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많은 미국인들이 더 많은 할인에 집중하고 있다. 제 생각에는 1년 내내 미국 소비 중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거든요. 소매 기준으로 막 20% 막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점점 커질 수도 있겠다. 이날 차지하는 비중이. 할인된다 그랬을 때 그냥 확 찌르는. 특히 요즘에 뭐 이커머스 이런 게 또 워낙 잘 되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결론은 희망이 있다. 무슨 희망이 있다면은 그 할인해서 파는 거에 희망이 있다. 아직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야 이대로 가면 내년 고등어는 물 건너갔고 소고기는 물 건너갔고 야 귤도 물 건너갔네. 뭘 팔아야 되냐. 야 저 블랙 프라이데이를 보니까 야 할인해서 팔면은 야 그래도 어차피 비쌌고 여기가 싸네 라는 거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